사랑한다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렸던 거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나름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도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이제 그 약간 그 싸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야, 이걸 계속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제가 기도를 했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단한 가지,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이 저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저의 생명 되어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지금 제가 다시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그 안에 이제 제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제가 다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저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 잘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인생을 사시면 경험되잖아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때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때론 이렇게 하면 다될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기댈 수 있는 것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준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알고 있죠? 네,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철저히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볼때 입장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주된 시선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볼때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시선대로, 나의 어떤 시각대로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내 입장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때로는 그게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너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말씀의 각도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아들이 아빠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떠나서 다 탕진하고 지업 열매 먹고 살다가, 집에 돌아가면 아들은 아니어도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품꾼이 많은데 품꾼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다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이 이름교회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라고.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를 맺고 살죠. 내가 좋든 싫든. 특별히 이제 관계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나.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 이웃이라고 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네 번째는 나와 원수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와 이 세상. 이 다섯 가지 관계 안에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다른 이웃과 원수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 관계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관계가 맺어지면 올바르게 관계가 될 텐데, 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야 된 우리가 만약에 원수에게 복종하고 있다면 아주 심각하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이것 역시 우리는 잘못된 관계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이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관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과 관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이웃과 관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문제조차 느끼지 못하게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바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 위에 이 관계를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제대로 돼야 나머지 나와 나, 나와 이웃, 나와 세상, 나와 원수가 그 뒤로 잘 정립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이제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관계를 설정해 버리면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관계할까요? 당연히 무섭게 관계를 하겠죠. 뭐 그분과 가까이 가려고 가고 싶겠어요? 아니, 가고 싶지 않겠죠. 될수 있는 한그 눈을 피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될수 있는 한안 걸리고 싶은 거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던. 왜냐하면 걸리면 이 무서운 하나님한테 어떻게 될까봐 그냥 두렵게 관계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는 이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마치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이 작은 나의 어떤 인생이나 나의 작은 고민과 나의 살고 있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아주 멀리 계신 분이라 우리가 관계를 설정해 버리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부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과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설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에 관계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설정해 놨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도 없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도 없이 그냥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이제 DTS는 훈련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이 훈련학교를 들어간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누군가 나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에 대한 대답이 솔직히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요. 라고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하기 어렵겠어요? 얘기할 말 많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 네요라고는 얼마든지 설명해 줄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래요. 하나님 분이 이렇대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라고 얘기할 때, 아,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인데,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믿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경험하고 있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내가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나? 믿는다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고민 내지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은 찾아갔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짓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죠. 이것은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됐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늘 좋게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때로는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수 있겠냐라고 저 어렸을 땐늘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웠죠. 못갈것 같은 두려움. 아무도 손못 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관계가 내 안에 설정되니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저를 더막 그런 거 있죠. 자괴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시 그분께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우리는 그분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다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니까 다 생겼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신학적으로 뭐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영어 단어로 딱 표현하면 이미지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이미지. 이미지.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요. 제 아들 하율을 보면 제가 제 아들이라는 걸 몰라도 저를 아는 사람은 쟤를 보면 아, 성훈이 아들이구나. 딱 알아요. 왜냐면 하유에게서 누가 보여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라는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누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게 이미지라는 거죠.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원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유를 보면 제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원래 모습. 그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게 들리죠.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심각한 질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아니면 가정,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딱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딱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가 들려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구나 보여요? 안 보이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트러졌죠. 깨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뭐 지, 정, 의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는 처음 하나님 형상을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알았대.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막 열심히 막 애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신히 알아가잖아요. 때는 우리는 오해된 하나님을 막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 아, 하나님으로 알았대요. 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찼었대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었던 게 우리의 모습. 근데 이게 딱 깨지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이게 딱 깨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깨진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로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닮게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아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단순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굳이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프로그램 딱 입력해 놔서 그냥 명령 나오면 그냥 그대로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때론 내 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와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과 닮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마치 제가 제 아들과 친밀하게 관계하듯이 저와 제 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서로의 의지를 들여서 섬기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들을 계속 갖는 시간들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두셨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깨트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 마음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집에 이제 자기가 살아온 특별히 가정 환경이, 특별히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 이제 6.25나 그 시간들 이후에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거의 아버지들의 가정, 특히 아이들을 돌보기는 거의 쉽지 않았죠. 그래서 수많은 깨어지고 상처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커서 회복돼서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은 특별히 이제 이런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제대로 형성이 안돼 있으니까 하나님과도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죠. 아빠가 무서운 분이면 하나님도 무서운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무런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자기의 것을 얘기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안아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없이 자랐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요즘은 더 심각해졌죠. 아이들과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TV를 많이 안 보시겠지만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가 뭐냐면 매주마다 아이들과 아빠가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면 요즘 이 시대에 아이들이 아빠와 그렇게 1박 2일로 캠핑을 가고 여행을 떠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중에 한 이제 출연자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빠는 안중에도 없었대요. 엄마한테 달려가는 게이 아이의 처음 반응, 아빠가 집에 있든 없든 아빠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랑 안 친하니까. 근데 여행을 함께 하기 시작하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빠도 아들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아들도 아빠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아빠 신발이 보이면 아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학예 발표회에 갔더니 저 앞에 저 뒤에 있는 아빠를 보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전에는 아빠랑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빠랑 친밀함이 없고 아빠가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는 아빠가 그냥 늘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빠가 잘못했을 때 혼내기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고 아빠가 누군지, 아빠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가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도 우리가 이렇게 관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뭐 주일 예배 아니면 뭐 새벽 예배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예배에 듣는 거랑 그냥 우리가 아주 작은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 문제들이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이집 나갔던 아들은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고 돌아와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돌아와요? 종.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돌아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먼저 뛰어가시죠. 아버지가 그날, 이날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이날 돌아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겠어요? 몰랐겠죠. 이 아버지는 날마다 뭐 했겠어요? 날마다 집 앞에 나가서 집 나간 그날부터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뭐 했을까요? 이 아들을 기다렸겠죠. 날마다 기다리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저 멀리 오는 모습이 아주 누더기가 다된 그지꼴로 하고 있는 그 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하기 위함. 특별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솔직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굳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필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게 있어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지.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이유에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버지의 관심은 늘 아들에게 있죠. 아버지의 관심은 늘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특히 하유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클 때, 하유야, 하유야, 이 아들 좀나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유가 아무리 불러도 지는 지할 거예요. 그러다 한번 나딱 쳐다보면 너무 기쁘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아,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우리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훈아, 한번 딱 봐주면 하나님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게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왔을 때 먼저 알아보고 먼저 뛰어오셔서 먼저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오시죠. 늘 기다리시고 늘 참고 계시고 늘문 앞에 서 계셨다가 우리가 오는 그 순간,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가 눈을 여는 그 순간 그 앞에 서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관계하시는 분.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건 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니. 하나님 늘 우리를 기다리시죠. 먼저 찾아오시죠. 늘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기 오는 그 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처럼 관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다시 끼우시며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신 그리고 이야기한 너는 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렇게 관계해 오고 계십니다. 왜냐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누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 향해서 이렇게 관계하고 계신 거예요. 단한 번도 하나님 이것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죠. 앞으로도 멈추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안 기다리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돌아온 이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아주 이날 깊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얼만큼 기다리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상관없이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이 아들은 앞으로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빠와 관계하며 살또 집을 나갈까요? 뭔가를 할때 아빠의 마음 없이 할까요? 이 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할때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못 듣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며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이 명령이 마치 이거 어떻게 또 이거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듣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아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두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들이 보니까 일하고 왔대요. 일하고 와서 보니까 막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렸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또 누가 옵니까? 아버지가 먼저 옵니다. 아버지가 오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수와붙이겠어요. 어떻게 아버지 재산 다 갖고 아버지 상처 주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다 써버린 이 아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께서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냐? 화를 내기 시작하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지 않았냐? 내게 다 누구 거다? 네 거다. 이 큰아들은 단한 번도 그거를 누렸을까요? 전혀 누리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건 큰아들이었지만 이 큰아들은 누구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누구처럼?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있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앞 옆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종처럼 있다 보니까 하나님 뭔가 해주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뭔가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것조차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보기엔 하나님 편에도 잘안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회개하고 돌아온 저 사람을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는 것 같으면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관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큰아들에게 준이 놀랍고 풍성한 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종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죠. 봉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하는 것은 큰아들처럼 뭔가 명령에 우리가 단순히 복종해서 수행하는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게 없죠. 좀더 심각하게 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회장을 찢지 마르셨어야지, 예수님이. 그냥 그 형태 그대로 놔두셨어야지.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죠.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에 와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큰아들처럼 종처럼 뭔가 있어야지만 할것 같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것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해요. 문제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도 느껴지지 않은 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제일 안타까우실까요? 아버지가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깨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관계하지 않는, 아버지를 모르는, 심지어는 아버지를 알고 싶지도 않은 큰아들처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죠. 그냥 뭔가 주일날이나 어떤 형식적인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특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제일 막할 수 있는 공간이 집이잖아요. 제일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 남편이잖아요. 그다음 뭐 부모님, 자식들.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보이는 거. 내가 행동하는 그 하나에 아버지가 보이는 거.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가 아버지가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버지를 모른 채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가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아버지가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상태가.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오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어요? 잘못되라고 뭔가를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를 사랑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아, 아빠가 지금 나한테 왜이 말씀을 하실까?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왜 이것을 가르치실까? 우리는 거기에 겸손히 배울 수 있는 거죠. 가까이 갈수 있는, 인생을 물어볼 수가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섭고 하나님을 모르면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실타래처럼 얽히죠.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형태를 막 갖춰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는 제 아들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5살, 3살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옷도 갖춰야 될것 같고, 막. 하여가 만약에 하여가 저한테 와서 막 복장 갖춰 입고 와갖고 막 빳빳이 서갖고 아버님 제가 이랬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좀 무섭게 대하는 거야 얘가 나를 이렇게 무섭게 아는 거야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아 근데 막 지가 잘못했어도 달려와서 아빠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되면요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이 변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34가 됐어도 저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배워가죠. 우리가 처음부터 막 우리 나이로 하나님과 관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갈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지기 시작하면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에 맞게 설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 왜냐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형상을 닮는 건 아들밖에 없어요. 그냥 쌍둥이라서 닮는 게 아니라 저의 형상은 우리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형상을 닮는 거.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먼저 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큰아들처럼 있지 않게 되죠. 친밀한 관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려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어요.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심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여 알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아들처럼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옆에 명령을 단순히 쫓아 있는 큰아들과 있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그런